하려고 그러는데.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전혀 없군요.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요한, 방준희 집사님 네 분.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준희 집사님이 방암석 집사님 조카가 되시는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셨고요. 오늘 또 이기용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이혜란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고요. 네. 애들 보고 싶어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동안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팬데믹 지나고 나서 늘 예배 후에 맨입으로 저희가 친교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프랭크 전사님하고 또 우리 김웅수 장로님 가정에서 비빔밥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소그룹별로 광고가 된 것 같아서 끝나고 나면 큰 양푼에다가 비빔밥 넣어서 막 비벼서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친교를 다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 장성 목사님 휴가를 갖는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우리 찬양팀은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 중에서 특별히 남성 찬양팀이 오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남자들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매달 하던 온라인 기도회는 이번 달에는 쉴 예정이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남성들만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고요. 저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그리스도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 또한 늘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주님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조용하네요. 예.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우시며 그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면 주가 항상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니시면 주에게 왜 주에게 왜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회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늘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흔들리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비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왔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의 생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끊으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한 번 더 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선하신 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주님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다 주의 은혜.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망 되시네. 주님이,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 영원히 감사를 드리라.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 영원히 감사를 드리라.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라.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네. 주님 담도록, 주님 담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내 영원히 감사를 드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 영원히 감사를 드리라.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감사를 드리라. 영원 영원히 감사를 드리라. 우리 함께 영광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란.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고백하게 모입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은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배 올 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목소리로만 내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십자가문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셨는데 저희 또한 십자가문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늘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조건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며 헌신한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좀 연세가 많은 노인들, 노인 성도들 몇 분이 한꺼번에 비슷한 장소에 묘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몇 분이 목사님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그 몇 분의 어른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미리 구입해놓은 장례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운전해서 가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 묘지를 살 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시민권을 받을 때보다 이 묘지 살 때 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권을 받을 때는 아, 이제 내가 여기에 내 터전을 삼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한 결정이었는데 여기다 묘지를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 땅에다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것 플러스 내가 여기서 내 생애를 마무리하겠다는 결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폭이 넓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자녀들도 여기에 살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묘지를 쓰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살을 살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래요.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는 단어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말은 구약의 관용어구인데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회개할 때, 아니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완전히 좌절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내가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간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요? 슬프겠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절망까지 느껴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요 굉장히 특별한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고향 집을 떠납니다. 그때 자기의 친척 누이였던 사라를 사라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가족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사라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사라는 단순히 아내 이상의 그 모든 가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죠. 뿐만 아니라 사라는 자신의 어려운 인생길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 길에 동행해 준 사람입니다. 게다가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해서 사라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해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절망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망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절망했느냐? 자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언약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지탱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사인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냐? 첫 번째 언약은 성취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삭을 통해서 나와 사라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충격을 줘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라는 자신과 함께 언약을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체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주체가 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의 주체였던 사라가 죽었어? 그러면 언젠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근동아시아의 문화는 어떠냐면은 둘이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계약 당사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전통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과 내가 맺은 언약으로부터 아내가 자유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에게 약속해서 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다 송두리째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아브라함이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제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근데 이 말은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창세기 23장 18절에 나와요.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이 일어섰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어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아 맞다 이렇게 해야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해서 절망해서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낙심해 있다가 갑자기 어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아브라함 무슨 행동을 했는가, 4절 말씀이 설명을 해주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헷족속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묘지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살게 될 거야, 우리는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주로 그 시신을 굴 속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매장한다기보다는 그냥 넣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이 굴은 그냥 대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장지가 하나 있으면 거기는 그냥 대대로 거기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다 내 아내의 매장지를 만들겠다, 그거는 나도 여기 들어갈 것이고 내 후손도 여기 갈 것이고 우리가 여기다 뿌리 내리고 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막벨라굴에는 사라도 장사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자민 제이콥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굴을 산 것은 이 굴을 샀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그 막벨라 굴에 묶어서 거기다 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매장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4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할 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래요.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래요. 이 소유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후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8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때 하겠다 할 때 요 기업이라는 말이 아후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헷 족속에게 나에게 내 아내를 장래 치를 장지를 포함한 기업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여기다 매장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사라도 죽고 나도 곧 죽을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내가 평생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 없어질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내가 지금 확신하는 건 뭐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자기 아내의 산소를 쓴 것은 단순히 나와 내 후손이 여기 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에 이르러서 나중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는 확신이 생겼고 그 확신을 표현하는 토큰, 그 확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그는 막벨라 굴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묶어놓은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면 죽음도 넘어서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막벨라 굴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망이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 우리를 둔 거 보니까 그때 단단히 화가 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 약속을 받은 나의 형제, 나의 조상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올 때 너무나 급하게 나왔잖아요. 뭐 밤에 그냥 물건 싸갖고 빵 한 덩어리씩 들고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나올 때 이분들이 잊지 않고 꼭 가져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요셉이 죽기 전에 내 유골을 너희들이 언젠가 여기를 떠나게 될 텐데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유언을 해서 모세가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유골, 뼈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요셉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여기 그는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나를 막벨라 굴에다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걸 본 요셉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갈 때 그 후손들에게 부탁한 거죠. 언젠가 너희가 여기를 나갈 것이다. 내 유골을 꼭 가지고 나가달라. 물론 나중에 요셉의 유골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유골은 그냥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어떤 한 곳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곳, 이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잠들어 있는 그곳, 이 요셉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묻혀있는 그곳, 그 모든 분들의 믿음을 전수받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꿈꿨던 그 믿음, 막벨라 굴. 그렇게 막벨라 굴을 바라보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언약은 너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변하는 것이 아니야. 심지어 너희가 다 죽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는 거 아니야. 언약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상징이 바로 막벨라 굴이야. 이 말씀으로 인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언젠가 저 막벨라 굴로 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고, 출애굽한 세대가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도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변하지 않고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반드시 줄 것이야, 내가 사인을 하나 줄게 라고 가나안 땅에 뭘 하나 놔둔다면, 큰 성을 하나 놔두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큰 성을 하나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성이 아니면 큰 왕궁이라도 말이죠. 모두가 멋지게 생각하는 왕궁을 하나, 가나안 땅 하나 주면 되지 않겠어요? 왕궁이나 성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는 큰 포도밭 하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무덤이었을까요? 무덤은 보통 절망의 상징이에요. 무덤은 곧 보통 끝났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통하여 소망을 가졌지만 왜 우리가 무덤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죽음으로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이 설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세상에 보냈는가?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그 아들로 생겨난 새로운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설 거라는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직전에 무엇을 꿈꿨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망하지 않고 약속을 절망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그가 믿는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났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신뢰했던 그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놓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는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난 참 버림받은 인생인가? 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바울이 지금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법적으로도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큰 환난종에 있었어요.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다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게 닥치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혼란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언약을 맺은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에 내 마음이 환난 때문에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사인으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준 권면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거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2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 아버지가 징계하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목사님들인데 이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꽤나 큰 교회를 목회를 아마 크다기보다는 하여튼 중형 교회를 목회하다 오신 분이에요. 개척을 해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붕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과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의 한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약간 재산이 그렇진 않지만 중간 재벌 정도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목사님, 말라 여기 오셨어요? 거기서 그냥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이면 목사님 괜찮았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치 짜놓은 만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게 잘했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목사님 거기 있었으면 훨씬 잘 나가는 목사가 됐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분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 혜택 주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정부에서 혜택 주는 의료보험을 받고 있고 온통 정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거죠. 그분에게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인이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 외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보면요 다시 일어나 행진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증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원래 1세기에 군대들이 전쟁에 나갔다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대장이 다시 일어나시오, 이제 다시 행군합시다 할 때 썼던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런 환난과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도 낙심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힘에 겨운 일이 참 많잖아요. 이제는 좀 모든 걸 좀 놔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우리 인생에 들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행군하는 군사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또 한 분의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근처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좀 신기한 목사님이에요.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굉장히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거기를 사임하시고 제가 목회하는 동네 근처에 젊은 사람들만 한 40명 모아서 개척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분을 부러워하고 와 정말 저분은 신선하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병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더 하시다가 자기가 함께 목회하시던 동역자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라고 맡기고 자기는 이제 목회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만났을 때 그때쯤 만났어요. 이분이 심장 수술을 해서 다 열고 수술을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마도 제가 일로 오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건강이 회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청빙해서 한 1년 반쯤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뇌수술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이분이 위독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아들이 올린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학교도 꽤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직장생활도 좀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했어요. 잘 목회하시다가 그래도 더 순수한 마음에 작은 교회 갔는데 심장수술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번엔 또 뇌수술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에게 계속 사역하라 그러는데 이분이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내가 지금 상황으로는 목회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뇌수술 때문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이 교회에 사임을 하고 6개월 동안 병가를 갖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이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후배라도 단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라도 1대1로 만나서 돕는 일을 하며 이 생을 마치려 합니다. 그만 쉬어도 되잖아요. 그만 놓아도 되잖아요. 그만 포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그분과 십자가에 대해서 꿈꾸면서 우리가 서로 강단을 교류하면서 십자가 말씀을 전하자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죽은 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죽음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한다는 확증,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성경은 그대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할 것입니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것임을 아십니까? 네. 이게 진리니까 아멘 해야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후는 준비를 하고 자기의 바로 앞길은 준비를 하고 근데 죽음을 준비를 안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죽을 준비 다 끝났어요. 예? 어떻게 죽을 준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낙골당도 하나 사고 수위도 하나 사갖고 와서 난 죽을 준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장례 준비지 죽을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사고나 혹은 치매 등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증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건, 여러분들이 치매를 겪다가 세상을 떠났건,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보면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내 수완이 다쳐서 아 이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인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려고 하면 극렬한 영적인 전투가 생깁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믿는 성도가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도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의심을 줄 거예요. 야, 너 죽으면 끝이야. 속은 거야. 그 성경이 옛날 말인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소리를 사탄이 줄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줄 거예요. 너가? 우리가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 보일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의 죄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가 죽어도 너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이 이 십자가야 라고 보여준 사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계신 낙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죽음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사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드러내 보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한 장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영원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변함없는 언약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오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올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나그네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필연적으로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낙심할 때 나의 의지나 나의 믿음이나 내가 생활해왔던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면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참 우리가 낙심되는 삶, 종종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을 경험하는 삶, 그러면서 나의 삶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하여 낙심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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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생의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코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